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이 있고 저것을 둔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으나 지금 돌아보니 저에게 신앙 있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저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신앙이 없었다면 아버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신앙의 소중함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여 내 마음에 지금도 엉겨붙어 있는 많은 세상이 준 생각과 감정들을 저희가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 정서에 휩쓸려 말씀을 들어도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상화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저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상황과 삶을 해결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제가 먼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님께 듣게 하시고 그런 말면 세임 얻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서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부터 계시록 10장 9절 10장 9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부터 11장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자른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가를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반의 자리라고 좀 바꿔서 해봅시다. 절반의 자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실하게 뭐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어서 합시다. 본문 이어지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성실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이럴 때가 더 많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과 부당한 욕망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잘 안 될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데 안 될 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어요. 왜요? 아는데 안 될 때는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건 모르는 것보다 굉장히 나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점을 잊지 맙시다. 그냥 게으름을 정당화시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뭘 주지 않는 세상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럴 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큰 진보예요.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아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아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날 아껴주는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껴주냐고 걔를 잡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들을 소비하는 걸 되게 당연시하면서 나는 그를 아끼지도 않은 게 근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쓸데없는 생각과 부당한 욕망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설명하고 부당한 욕망을 찾고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 이게 되게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게 부당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야라는 걸 알고 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욕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 잘 되든 안 되든 그쵸?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걸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껴야 되는 걸 아는 것까지 내가 게으름을 정당하면서 세상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걸 깨닫는 지점까지 가는 거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절반의 자리 이게 중간까지 온 굉장히 괜찮은 입장인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왜 난 이 모양이냐로 가면 힘들어요. 그렇죠? 난 아는데 왜 못하고 막 한심하고 이럴, 왜요? 원래 인정하지 원래 그 중간쯤 이 절반의 자리에 정서가 뭐냐면 자책이에요. 자책. 그렇잖아. 아는데 안 돼. 그럼 그 메인 정서가 뭐겠어요? 자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아는데 안 된 걸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아는 걸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안다고 되지 않아요. 아는데 잘 아는 거는 딱 중간까지예요. 아는 거는 중간까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를 절반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착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 대한 부당한 평가는 뭐냐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고도 안 되잖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도 부당한 평가고 아는 거에 대한 과도한 평가는 뭐냐면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할 수 있겠지. 알았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과도한 평가예요. 알아봤자 안 된다니까요.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있고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거에 대한 폄하와 가신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데 왜 안 될까요라는 걸 기이 여기지 마세요. 원래 안다고 되질 않아. 그치?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 아니까 돼요? 아 공부를 해야겠네. 몰랐어요? 아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몰랐어요? 내 성질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 몰랐어요? 알았죠. 지금도 알고 있고 내일도 알 거예요. 하지만 안 되잖아요. 잘.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아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먼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보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죠. 지난주에 했다가 제가 다 못한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대천사 얘기했죠? 거의 객관적인 맞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천사 우리가 하는데 쳐다보면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전형적인 대답이 있어요. 내 인생의 특별한 대답이 아니라 가브리엘의 대답이 아니라 넌 사실 성실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것 같은 거. 네가 욕심을 버리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것 같은 거. 그렇죠? 네가 기도하기만 시작해도 문제가 해결돼. 전형적인 대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천사가 우리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천사에게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지난주에 안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네 입에는 꿀처럼 다나 속에는 쑥처럼 쓰리라라고 그러거든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천사가 갖고 있었던 작은 두루마리를 입에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속에는 쑥처럼 쓸 거라고 그래요. 왜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맞는 얘기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아요. 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제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꿀처럼 달아요. 아 저거구나. 꿀처럼 달아요. 근데 집에 가서 하려면 돼? 안 돼? 안 되죠. 쑥처럼 써요. 원래 깨닫는 건 꿀처럼 달아요. 하지만 실행하는 건 쑥처럼 써요. 다른 표현으로 쑥처럼 쓴다는 게 힘들게 된다는 뜻이 안 돼. 아니에요.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다는 단어는요, 계시록에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3주 전 설교 때 얘기했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물이 쑥이 돼서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쓰게 된다는 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힘들게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걸 먹을 땐 단데, 아 그렇구나 하고 단데, 그걸 막상 하려고 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롭게 작용하기보다는 해롭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모르니만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의 고민. 절반의 자리. 아는데 되지 않는 자리. 11장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11장 얘기는 이제 오늘의 메인이겠는데요. 본문이 되게 판타지스러워요. 그렇죠? 끊어가셔야 돼요.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나온다고 해요. 두 증인을 표현해요. 두 증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감람나무고 하나님의 촛대예요. 이런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해요. 이 두 증인이 있어요. 이 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의 말씀이 어떠한지 두 번째 장면 가죠. 이 두 증인의 말씀이 어떠하냐면요. 누군가 그 증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두 증인은 어떤 권능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늘은 물이 변화해 피가 되는 권능을 얘기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얘기한 두 증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뭘 얘기해요?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 반대하면 이 두 증인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권능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해서요. 누군가 거기에 반발하거나 싸우려고 하면요. 불태워버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인인데 막 입에서 불이 나가. 그래서 막 불태워버려. 좀 그렇잖아. 기독교 정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막 불나 그리고 입에서 불나가는 거 왠지 좀 촌스럽잖아요. 판타지스럽게도 그렇죠? 얘기해도 하여튼 장면이 그래요.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두 증인에게 문제가 생기죠. 뭐 갑자기 무적행이 열리죠. 무적행이 열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무적행이 열리고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표현해요. 갑자기 무적행이 열리더니 거기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고 이 두 증인이 지죠.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널려버리고 장사 지냄 없이 시체가 널려있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어때요? 네 번째 장면은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와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라라는 말씀이 들리니까 쫙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장면이에요. 느낌은 장면은 인지가 되셨죠? 장면 인지가 되셨죠?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막 은혜로워요. 어느 구절이? 아 그렇구나. 아, 말씀 너무 좋다. 정말 달교 오묘한 그 말 어느 구절이? 네. 그대로는 계시록은 절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은 상징책이에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말만 읽으면 그냥 기괴한 그림처럼 돼요. 의미로 가봅시다. 두 증인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두 증인이 몇 번 오셨죠? 본인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봉천동에도 계셨고 저기 뭐 하남에도 계셨고 계세요. 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네, 두 증인이 누구예요? 권능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한 건 딱 들었을 때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죠. 하늘을 닫아 비가 못 내리게 하는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아 그럼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둘이 뭘 상징해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쓰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죠. 두 사람이 왜 찾아와요? 두 사람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두 사람 뭘 상징해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서. 그래서 둘이 뭘 상징해요? 구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적 가르침을 상징한 게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가르침이라는 건 그냥 바른 가르침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율법적 가르침은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대천사로 표현되는 가르침이에요. 일반 계시로 표현되는 가르침, 양심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그럼 그 컨텐츠와 양심의 컨텐츠와 율법의 컨텐츠가 달라요? 같죠. 왜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 없는 자는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표현해요. 왜요? 양심이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설명하셨던 거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대천사나 두 증이나 같은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진리의 가르침을 표현할 때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뭐로 표현할 때요? 율법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종교적 정의에서 말이 표현 어떨지 몰라요. 종교적 정의에서 바른 가르침을 들은 것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라 대천사랑 콘텐츠 자체는 같기 때문에 일괄화시켜서 그냥 바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바른 가르침, 세상에 맞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뻔한 가르침, 맞는 거. 이 맞는 가르침이 전파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두 번째 장면으로 가봅시다. 그 뻔하게 맞는 것과 싸우려고 해야 돼요. 왜? 게으르게 살면 안 돼? 게으르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나는 거짓되게 살 건데? 난 이기적으로 살 건데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봐야 누가 불타요? 얘가 불타요. 그렇죠? 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아서 나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해봐야 결국 그가 그 삶을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으니까. 성실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난 게으르게 살 건데 라고 해봐야 몇 년 뒤에 그가 자기 인생이 불타는 걸 느껴요. 왜? 저게 맞으니까. 저게 맞는데 저게 틀리다라고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다른 기준을 내세워서 살아봐야 본인과 세상이 그것을 틀리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 증인은 되게 권능 있는 거예요. 이쯤이면 계속 잘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왜 누가 이 두 증인을 이기죠? 누가 이 두 증인을 이겨요? 무정에서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이기죠. 무정행은 뭡니까? 무정행은? 무정행은 전제가 없는 구리라고 터널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맞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맞지가 없는 게 바닥이 없는 터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게 없어요. 혼돈이에요. 그냥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혼돈만 있지 전제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당위가 없어요. 당위가 없는 사람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짐승이 튀어나오죠. 욕망이 튀어나오죠.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두 증인이 하나님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맞는 소리를 가르쳐봐야 그 맞는 소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기 100번 져요. 왜?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진리가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맞는 소리를 가르치시는데 나는 뭐가 맞는지 상관없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이래버리면 얘가 100번 이겨요. 얘는 못 이겨. 어떤 진리도. 짐승이 두 증인을 잡아먹어요. 야 이게 맞잖아. 어 그래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싫은데. 왜?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이게 좋거든. 난 게을러 터진 게 좋아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뭐? 난 이게 좋은데. 난 좋아요. 야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고. 그렇죠. 난 싫은데. 난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얘를 누가 이겨? 모세도 못 이기고 엘리야도 못 이겨. 얘는 모세도 엘리야도 자기 영혼의 자기 마음의 도시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애예요. 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얘를 이겨보겠습니까? 못 이기지. 이게 무적행이에요. 이게 짐승이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항상 두선지자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딴 얘기처럼 듣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돼요? 두선지자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죽인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나죠. 하늘로 올라가죠. 왜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틀린 것인 것처럼 만들어보게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세요? 진리가 사라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진리도 거기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곧 그 기준 앞에 서겠죠. 꼭 죽을 때가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우리가 난 그건 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결과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야. 우리는 결국 불타게 돼요. 제 의도가 아니라 본문이 이래요. 목사님 설교를 독하게 한다 이런 오해에서 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따뜻하게 얘기할게요. 본문이 이렇잖아. 뭐 이걸 어떻게 더 따뜻하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본문을 흐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반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뭔가 가르칠 때 반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려면 그걸 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내자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격합니다. 어떻게? 가장 손쉬운 반격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트렌디하게 제일 많이 쓰는 건 외면이죠. 정말 맞는 얘기네요. 오늘 말씀에 정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와 집에 가자. 이렇게. 집에 가서는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가장 좋은 반격이 뭐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랑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 그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그거 좀 고쳐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고쳐야죠. 아, 저도 알아요. 아, 그래 제가 이게 문제죠. 하하하. 하고는 끝. 마치 동의한 것처럼. 그렇죠? 마치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것처럼.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건 좀 가야 나오는 거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고민해 볼게요.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고민해요? 다시 생각해 봐요? 안 하죠.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젠틀하게. 두 번째 그래도 막 하나님 막 물고 늘어지고 야 네가 그래도 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이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한테 두 번째는 우리가 반기는 뭡니까 합리화죠 제 입장에 그럴 입장이 있다 하나님 입장에 그걸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를 굳이 하자니까 나도 얘기를 꺼내자면 제 라인이 제가 요즘 상황이 이렇고 제 마음이 이렇고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거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이런 거에 집착이 좀 심하고 난 이런 거 있어서 이런 거에 좀 자기연민이 있고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 불안이 있으니까 좀 더 갖고 싶은 거고 내가 그런 맥락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그럼 이해가 돼요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안 사는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합리화하는 거. 세 번째, 합리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오히려 네 인생에 해롭고 네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더 막 치고 들어와요. 더 깊게. 막 내 논리를 막 무너뜨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필살기가 있잖아. 무적행의 뚜껑을 열면 짐승이 한 마리 나오잖아요. 우리는 필살기가 있어. 그래 하나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게 나쁜 건 줄 알겠어요. 근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어쩔 거야. 이건 다 죽일 수 있어. 모세, 엘리야 다 필요 없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럴래요, 일단은. 일단 전 지금은 안 그럴래요. 전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걸 아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알기만 했지 되는 쪽으로는 안 움직였잖아요. 알고만 있었지 되는 쪽으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계속 아는데 오래 알아왔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안 되는 건가 봐요. 이게 되게 좋은 이상적인 논리지 사실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말 반격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쏴도 여러분들이 탁 막을 수 있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안 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인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여러 번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원함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게 젠틀하게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반의 자리에서 아는데 안 되는 그 긴장이 불편하니까 그 자기가 아는 걸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는 게 쓸모없는 거라고 가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안 되는 거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절반의 자리는 긴장의 자리거든. 맞는 게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냐고요. 불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래 서 있기가 싫으니까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래 서 있기가 싫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요? 이게 아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걸 시킨 건가 보다. 혹은 나한테 불편하고 힘든 걸 시키는 건가 보다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건드리는 거야. 그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설교, 그런 날. 오늘 좀 듣기 불편하네. 오늘도 좀 불편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직접 보기보다 이쯤 바라보면 잠이 오잖아요. 이쯤 바라보면 다른 생각도 잘 나고. 그렇죠? 저쯤 바라보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목사님 또 흥분하고 좀 이따 욕하게 생겼네. 그럼 저쯤 바라보면 응? 이런저런 생각하고 혹은 듣고 나서 아, 되게 부담된다. 찔린다. 그래서 멈추는 거죠. 푸시면 안 돼요. 한번 이걸 고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1장 본문. 재밌죠? 재밌는 부분인데 모르는 건 알게 된 기쁨이라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절반의 자리가 있어요. 최소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알지 않았어요? 몰랐던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얘기예요. 조선지가 나와서 짐승한테 잡혀먹는 얘기. 그래서 되게 잔인하고 뭐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대천사를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네. 야 짐승 풀어. 풀어. 잡아먹게. 잡아먹어. 당장 죽여. 쟤 또 나한테 죄책감 주고 자책감 주고 부담스럽게 한다. 그래서 딱 죽여버리면 어떡해.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이 편해져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지. 해야 되는 당위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편하겠어. 여러분 그게 진짜 편해요? 아니죠. 그 혼란과 욕망이 편합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렇고 그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바뀌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돼도 헛헛하고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부족인가 짐승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맞는데 안 되는 걸 기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내 필요해요. 내 입에선 단데 속에선 써. 그럼 어떻게 입에서 단 걸 속에서도 달게 만들 수 있을까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내 필요할까요? 결론부로 가면요. 우리가 내 가장 중요한 건 때로는 그래서요. 단지 태도예요. 저는요 좋은 정보를 갖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태도가 좋지 못해서 일정 지점에 머무르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태도가 좋지 못한다는 걸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적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격하죠. 하나님 아니어도 누구든 이건 근데 기본 태도기도 해요. 누가 지적하면 일단 반격해. 누가 치면 일단 맞받아 치고 보는 스타일인 거죠. 약간 뭐가 날라온다 이러면 일단 때리는 거지. 미안. 그래서 이렇게 먼지 털어주려고 했는데도 맞고 약간 이런 거죠. 반격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지적하든 반격하고 합리화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지적이 틀렸다. 근데 걔 지적이 맞으면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뭐 네가 날 비난할 입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지면 그래 나 나쁜 놈이다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반격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격하는 거죠. 그쵸? 근데 반격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뭐가 안 돼? 개선이 안 되죠. 그렇죠. 처음엔 반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뭉개요. 아 그렇지 문제인 건 나도 알아. 문제인 건 나도 알아. 아 근데 그게 참 그렇다 그치. 해결해야지. 해결할 거야. 이게 뭉개요. 시간을 늘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결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책해요. 자기혐의. 그래 난 정말 너무 한심해.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 난 이 단점 때문에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만드셨대? 이렇게 진짜 환상의 논리지. 다시 공을 하나님께 돌려. 이 점에 가서도. 여러분 되게 심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책하는 것도 안 고치겠다는 완고함인 거 알죠?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뭔 줄 알아요? 셋 다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반격하는 거, 일단 미루는 거, 그건 문제가 있지만 너무 심각해서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 고칠 수 없는 문제면 어떻게 해?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치? 여러분 이 태도를 고치세요. 이 태도를 고치셔야 돼.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네, 이거 고쳐야 돼요. 어떡하지? 좀 더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아진다는 건 현재까지 문제 지적받는다는 얘기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내가 반격해버리고 내 입장만 설명하고 미루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버리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안 고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태도를. 비장하고 낙관적으로. 비장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죠?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비장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미룸 없이 내가 이게 문제에서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취합할 땐 비장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땐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인지할 땐 낙관적으로 아 괜찮아 그 정도는 큰 문제 아니야. 그러다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거꾸로라니까 문제를 인지할 땐 비관적으로 뭔가 내 상태를 인지할 땐 정말 괜찮은 걸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땐 낙관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바꿔요. 합리화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세요. 디펜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 평가를 받는 걸 안주하자면 거기서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는 비장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은 낙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아, 여기까지 올리고 그 먼 길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봐요. 여러분 직장 상사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엄마 아빠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내리는 디렉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긴장 타고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리는 디렉션에 대해서는 대충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때? 언제 그래요? 저 사람이 오더 내려놓고도 자꾸 까먹어. 그리고 지시를 내려놓고도 내가 잘해도 칭찬도 없고 못해도 혼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시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자기 기분 좋은 날이면 내가 안 해도 넘어갈 사람이고 자기는 기분 나쁜 날이면 내가 했어도 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한번 지시를 내렸으면 꼭 리체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페널티가 있어. 근데 그대로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점을 제시하고 나랑 같이 코워킹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시는 무겁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부모든 직장 상사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지시하셨던, 제시하셨던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적이 없어요. 내가 꼭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하시고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고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짓궂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한 거에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대충 신경 쓰지 않고 안 해도 별 문제 없겠지 뭐.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겠지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 나아지겠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하는 분이라고 인지하는 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미하게 받아들여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 하나님은 단지 시켜놓고 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과 호의. 내가 그런데 제시했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호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삶의 태도는요. 내가 실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는가에 따라서 아 하나님이 정말 어미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개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서 오더 내렸으니까 내가 할 수도 없는 오더를 내려놓고 무조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나가고만 있으면 분명히 꼼꼼하게 디렉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일은 분명히 백업하시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능력과 호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지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태도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면 막 디펜스하고 미루고 막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하나님께 내 이익을 침해할까 봐. 하나님께 날 불편하게 할까 봐. 자기 조차고 나 괴롭힐까 봐. 사실 그 의심 때문이에요. 나를 더 좋은 것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의 어미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어미하세요. 말씀을 쉽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호의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해나가는 한자리 한자리 함께하세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태도가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면서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마무리는 이 문장으로. 여러분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문장만 가져가세요. 뭔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다가 합리화하다가 돌아가다가 그 난리를 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문장만 갖고 들어가세요. 뭔진 알았는데 잘 안 되세요? 여러분 한 문장만 갖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세요. 직장일이 잘 안 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마음 중심이 잘 안 잡히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관계가 잘 안 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 안에 무저갱이 열려서 짐승들이 뛰어다니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교사나 디렉터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헬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세요. 하나님께서 나 이걸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도우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나를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바꿔가시고 고쳐가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반응이 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셔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을 내가 기쁘게 비장하지만 기쁘게 받아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실 만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삶에 부당한 거 있죠? 내 삶에 이상한 거 있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모양들 있죠? 그런 사람과 그런 세상 때문에 공격받으시죠? 하나님 이 세상도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급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바꾸셔야죠. 이거 고치셔야죠. 하나님 저랑 이거 바꾸죠. 하나님께 그것도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을 바꾸세요. 누구랑? 주위의 사람들과. 다시 그럼 뭔 안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안 되겠어요? 날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합리화하고 미루고 자책하면서 계속 디펜스하고 하나도 자기 자신을 안 바꾸면서 세상의 불의가 나를 공격하니까 하나님 저 부당한 세상을 어찌 그냥 두십니까? 저거 바꾸셔야죠. 하나님 뭐 하세요? 막 하나님 저거 바꾸시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통해서 바뀌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정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조정당하지 않으세요. 나를 바꾸라고 한 것은 내 짐승 풀어놓고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이 문제라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세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십니다. 성경 내내 나와 있죠. 성경 내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꾸세요. 근데 하나님 세상을요 주의 사람들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여, 나부터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뭐가 맞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일단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 딱 하나세요? 그럼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아, 왜 하나님은 거국적인 얘기는 왜 안 하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은 어쩌고저쩌고 막 난 막 그런데 하나님은 다 됐고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러면 일단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 깨워달라고. 하나님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좀 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거 하나 말씀하세요. 하나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좋은 비전과 그걸 가르치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희망의 사고로 갖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낙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그걸 갖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실 거예요. 그렇게 대천사가 여러분들 가르쳐준 그 하나를 붙잡고 내가 대천사가 가르쳐준 그거 하나를 붙잡고 이게 내가 알긴 알겠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그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진적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런 내가 하나님 이런 잘못된 타인과 세상의 것도 바꿔주셔야 할 때 하나님 나랑 함께 그것도 바꾸세요. 이렇게 동심원처럼 하나님의 영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동심원이 되려면 처음에 첫 원이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왕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마칩시다. 1부 예배 때 수진이가 말씀이 참 좋은데 참 길었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때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또 다 했나 봐. 그래도 제가 약속드리는데 1부보다는 짧았어요. 분명히 제가 몇 가지 예외를 뺐기 때문에 분명히 짧았습니다. 제가 약속했는데 2부는 짧게 하겠다고 했던 얘기 여러분 반복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반복하니까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반복을 할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본문도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도 아니고요. 근데요,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세요. 알겠는데 안 돼요. 근데 알겠는데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태도가 좋지 않으세요. 거만하세요. 원래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알아도 안 돼요. 저도 알아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죠? 나 정말 많이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거기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아도 안 된다라는 자책.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냐는 응? 무적행의 짐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니 주님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신 걸 경험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과 삶도 바꾸신 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무적행을 열어 짐승을 풀어놓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내가 때로는 불타는 것처럼 괴롭더라 할지라도 그 두수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게 알겠는데 왜 사실은 내 입에서 이게 꿀처럼 달인데 왜 속에서는 내가 쑥처럼 쓸까요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섬으로 마음을 삶을 바꿔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냥 뻔한 거, 전형적인 거, 당연한 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사소한 거여도 돼요. 이건 지금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두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돼요. 기도하는 것도 돼요. 성격대로 하지 않는 것도 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돼요. 일기 쓰는 것도 되고요.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것도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대천사가 있을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이것만 고치면 되긴 해. 이걸 고치는 게 우선순위인데 내가 이걸 좀 바꾸긴 해야 돼. 그거 바꾸면 인생이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이걸 바꿔야 되는 건 맞아. 그거. 근데 잘 안 돼. 그거 또 못하는 내가 한심해. 우리 그걸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못해요.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알지만 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의 진심은 제가 알고 깨달은 것을 잘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다라고 이해하고 믿는 것을 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하면서도 제가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이 오래되니까 이것이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냥 이것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으로 저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음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시작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제 안에 채워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게 하신 것들을 저희가 믿고 함께 걸어가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알려만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배운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림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가 가르치시는 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심령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